VOA 태기뉴스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16일 미국이 건국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이날 필라델피아 헌법센터에서 행한 연설에서 최근 미국의 핵심, 즉 삶의 방식이 공격을 받고 있다며 미국을 개선하는 대신 미국 건국 원칙에 대한 증오의 목소리가 퍼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노예들이 처음 미국에 들어왔던 1619년도에서 이름을 딴 뉴욕타임스 신문의 1619 프로젝트를 공격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미국의 건국 과정에서 노예들의 역할과 그 영향을 탐구한 작업입니다. 폼페오 장관은 뉴욕타임스 신문이 미국 건국 과정에서 노예 제도를 수용했다고 믿길 원한다며 이 신문이 미국은 오직 압제자라는 마르크스주의 이념을 믿도록 선동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일부 사람들이 이 같은 잘못된 교리를 마음에 새기고 있다고 지적하며 중국 공산당이 이를 매우 기뻐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기 전부터 노예 제도가 이미 성행했다며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이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위해 싸웠기 때문에 미국인들이 현재의 권리를 누리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국의 건국 원칙은 초기 우리의 실패에 대한 엄숙함을 보여주는 기준이라며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과 연합군 장군들의 동상을 파괴하거나 제거하는 최근 인종차별 운동을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미국의 건국 원칙으로 복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중국이 17일 미국산 프로파놀 수입품에 최대 264%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미국에서 수입되는 프로파놀 제품에 18일부터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덤핑이란 시장 가격보다 상당히 낮은 가격으로 상품을 파는 것을 말하며 반덤핑 관세는 덤핑 행위로 인한 국내 산업의 피해를 막기 위해 덤핑 제품에 고율의 관세를 매기는 것을 말합니다. 이번 반덤핑 관세율은 미국 다우케미컬사의 254.4% 또 그의 기업들에는 264%대까지 적용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5일 선거대책본부장을 전격 교체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페이스북을 통해 빌 스테피언이 선거대책본부장으로 승진했다면서 교체 소식을 알렸습니다. 또 브래드 파스케일 전 본부장이 캠프에 계속 남아 자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AP통신은 최근 오클라호마주 툴사 집회에 예상보다 적은 6,200여 명의 군중만 모이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파스케일 전 본부장의 관계가 틀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대통령 후보 조 바이든 전 부통령에게 밀리고 있는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최근 퀴니피엑 대학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전 부통령이 52%의 지지율을 얻은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37%에 그쳤습니다. 지지율 격차가 15%로 벌어진 것입니다. 퀴니피엑 대학은 아직 대선까지 4개월 정도 남았지만 이번 수치는 트럼프 대통령의 미래에 대해 유쾌하지 않은 현실을 보여준다고 평했습니다. 남중국해에서 미국과 중국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이달 두 번째로 항공모함 도착을 남중국해에 배치했습니다. 니미츠의 짐커크 사령관은 17일 성명에서 니미츠와 레이건 항공모함은 국제법이 허용하는 곳이라면 어디든 남중국해에서 활동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미 항모의 존재가 정치적 또는 세계적 사건에 대한 대응은 아니라면서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부터 홍콩에 대한 무역에 이르기까지 현재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경색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의 소셜미디어 트위터가 해커들이 약 130개의 유명인 계정을 목표로 해킹을 시도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트위터는 16일 오후 발표한 성명에서 해커들이 미 유명 정치인과 억만장자, 연예인 등의 트위터로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해킹 시도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사법당국은 이번 사건에 대해 해커가 암호화폐 사기 행각을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블록체인 기록을 공개하며 해커들이 10만 달러 이상 가치의 암호화폐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습니다. 해킹 계정 피해자에는 올해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을 비롯해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포함됐습니다. 또 전기차 업체 테슬라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 리얼리티 TV 스타 킴 카다시안 등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지훈이었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8일 토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진행의 도성민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3차 미북 정상회담이 오는 11월 대통령 선거 전에 열릴 가능성은 희박하다면서도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으면 여전히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의 돌파구를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제안을 고민하고 있으며 3차 미북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는 한반도 전문가의 주장이 나왔습니다.
I talked to a number of White House sources, former senior White House officials, people within the Trump campaign, intelligence.
미국 재무부는 아랍에미리트의 제조업체가 미국 금융기관을 통해 북한과 거래해 미국의 독자 대북 제재를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북한 지역은 가끔 구름 많이 끼겠고 개성과 강원도 평강 지역은 오후 한때 소나기 내리겠습니다. 소나기의 양은 5에서 20mm 정도입니다. 기온은 어제와 비슷합니다. 아침 최저기온이 삼지연이 13도, 해주 개성 신계가 21도에서 시작되고 낮 최고기온은 장진 성진 김책 지역은 24도, 중강은 34도까지 오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0.5에서 1m, 서해 앞바다는 0.5m로 잔잔하겠습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3차 미북 정상회담이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 전에 열리기 어렵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으면 여전히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함자 기자가 보도합니다.
폼페오 장관이 대선 전 3차 미북 정상회담 개최에 대해 거듭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16일 미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대화 재개에 관심을 표명했느냐는 질문에 북한과의 대화는 많은 단계에서 많은 형태로 이뤄진다며 이런 대화에 대해 공개적으로 매우 자주 언급하진 않는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전날 말했던 건 성취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지 않는 한 정상회담을 갖지 않을 것이고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을 한자리에 있도록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폼페오 장관은 15일 뉴욕 이코노믹 클럽과의 대담 행사에서 대선 전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 그럴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본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다만 진전을 이룰 수 있고 그렇게 하는 최상의 방안이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직접 하도록 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밝혔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이날 인터뷰에서도 만약 우리가 좋은 결과를 얻고 북한에 대한 비핵화라는 전 세계의 목표를 향해 중대한 진전을 낼 수 있는 곳에 도달한다면 우리는 정상들이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폼페오 장관은 지금부터 대선까지 몇 개월밖에 남지 않았고 자신은 두 정상이 함께할 수 있는 지점에 도달할 것이란 증거를 아직 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내가 틀렸길 바라고 나는 우리가 그럴 기회를 얻길 희망한다면서도 그러나 나는 우리가 그럴 것이라고 기대하진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뷰이 뉴스 함재합니다.
최근 미북 3차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무성한 가운데 양국이 실제로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게 될지 주목됩니다. 미국은 비핵화와 관련한 실질적 진전을 회담 개최의 조건으로 강조하는 가운데 북한은 미국이 적대시 정책을 철회해야 대화가 가능하다는 주장입니다. 미국과 북한의 입장을 박형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3차 미북 정상회담 가능성이 본격적으로 제기된 것은 지난달 말입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유럽연합과의 정상회담에서 오는 11월 미 대선 전 미북 정상회담 추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북한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발로 한반도에서 긴장이 한껏 고조된 직후였습니다. 하지만 추가 정상회담은 시간상 비현실적이며 미국은 당분간 현상 유지를 원할 것이라는 게 워싱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관측이었습니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도 한국 측에서 미북 정상회담 언급이 나오기 전날 공개석상에서 이런 인식을 내비쳤습니다.
I think it's probably unlikely between now and the US election.
대선까지 남아있는 시간과 전 세계적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를 고려할 때 미북 양측이 직접 대면해 정상회담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상상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비건 부장관은 다만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에 준비가 돼 있고 북한이 협상에 임하기만 한다면 빠른 진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날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국익연구소가 개최한 한국전쟁 70년 행사 연설에서 미북 대화 재개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Tangible progress has been slow. But the door to dialogue and progress remains open.
북한과 눈에 보이는 진전은 더뎠지만 미국은 대화와 진전을 위한 문을 여전히 열어놓고 있다는 겁니다. 이후 비건 부장관의 한국 방문 계획이 전해지면서 미북 접촉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먼저 나서 대화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4일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 이름으로 낸 담화에서 미북 정상회담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미국과는 마주 앉을 필요가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이어 7일 권정근 외무성 미국 담당 국장도 담화에서 이런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에 비건 부장관은 한국을 방문 중이던 8일 북한의 만남을 요청하지 않았다면서도 북한과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7일 미 그레이 TV와의 인터뷰에서 3차 미북 정상회담과 관련해 만약 도움이 된다면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발언이 원론적 차원의 언급인지 구체적인 가능성을 염두에 둔 발언인지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최근 미북 정상회담 이야기가 나온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첫 긍정적인 반응이었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을 통해 거듭 3차 정상회담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김 제1부부장은 10일 발표한 장문의 담화에서 자신의 개인적 생각이라며 미북 정상회담이 올해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결코 비핵화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며 비핵화 대 제재 해제라는 지난 협상의 기본 주제가 적대시 철회돼 협상 재개 틀로 고쳐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신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승리를 바라는 듯한 메시지와 함께 미국 독립기념일 행사 DVD를 개인적으로 얻고 싶다며 담화를 끝냈습니다. 이 담화에 대해 북한이 3차 정상회담 가능성을 일축했다는 관측과 함께 추가 양보를 얻기 위한 압박 차원이라는 분석이 엇갈렸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15일 미국은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고 북한은 엇갈린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Well, we're getting pretty close to the election. The North Koreans have given mixed signals.
폼페이오 장관은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실질적 진전을 이룰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고 믿을 수 있어야만 정상회담에 관여하고 싶어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다른 행사에서는 시기상 대선 전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면서도 진전을 이룰 수 있는 최상의 방안이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만나는 것이라면 그것이 적절할 것이라며 여운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미북 비핵화 협상이 장기 교착 상태에 머물고 있는 가운데 3차 정상회담 가능성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17일 자신의 트위터에 김정은 위원장을 향해 빨리 행동해야 하며 합의를 이루어야 한다며 곧 보자고 썼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연합 공중훈련 연기를 전격 발표한 직후 나온 이 발언에 대해 북한은 김계관 외무성 고문의 담화를 통해 새로운 미북 정상회담을 시사하는 의미로 해석한다면서도 미국이 적대시 정책부터 철회하는 결단을 내릴 것을 요구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의 돌파구를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제안을 고민하고 있으며 3차 미북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는 한반도 전문가의 주장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전문가는 트럼프 행정부 내부에 북한과 관련한 여러 다른 의견이 있다고 말해 미북 사이에 실제 진전이 만들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함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교착 상태에 빠진 북한과의 대화에서 돌파구를 만들어내기 위해 새로운 제안을 고려하고 있다.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인 해리 카지아니스 미 국익연구소 한국 담당 국장이 16일 시사잡지 아메리칸 컨서버티브에 게재한 기고문의 핵심 내용입니다. 카지아니스 국장은 이 기고문에서 백악관 내부에서 최근 북한과의 이런 합의를 위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국의 새로운 제안을 토대로 오는 가을 미북 3차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면서 평양에서 기차나 비행기로 닿을 수 있는 거리에 있는 아시아 나라의 수도가 정상회담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구체적인 내용까지 전했습니다. 카지아니스 국장은 16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백악관 내 여러 소식통과 전직 관리를 비롯해 트럼프 대선 캠페인과 정보기관, 국무부 관계자들과의 대화를 통해 이런 내용을 들을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I talked to a number of White House sources, former senior White House officials, people within the Trump campaign, intelligence community, State Department, and essentially what the goal is to.
카지아니스 국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본질적인 목표는 북한과의 3차 정상회담 가능성을 살펴보는 것이라며 백악관은 여러 방안들에 대해 숙고하고 있지만 상당 부분 행동 대 행동 제안과 같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카지아니스 국장은 이런 관점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이 어떤 미국의 양보에 가치를 두고 있는지 알아내려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For example, the Yongbyon nuclear facility which was going to be traded at the Hanoi summit last February. What exactly does North Korea want for that?
이를테면 지난해 2월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맞바꿀 예정이었던 영변 핵시설 폐기를 대가로 북한이 정확히 무엇을 원하는지 또 핵과 미사일 실험 중단에 대해 무엇을 북한이 원할지 등을 놓고 트럼프 행정부가 고민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카지아니스 국장은 개인 견해임을 전제로 트럼프 행정부가 상황 관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비핵화 문제의 해결보다는 사실상 핵 보유국인 북한의 핵 위협과 역량의 속도와 범위, 규모를 줄이는 방법을 찾고 있다는 겁니다. 백악관 내 소식통 등을 인용한 트럼프 행정부의 북한 관련 의중이 카지아니스 국장을 통해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앞서 카지아니스 국장은 지난해 12월 폭스뉴스 기고문에서 백악관 고위 당국자의 말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 문제가 끝난 뒤 대북 협상에서 유연성을 보일 가능성이 분명해 보인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는 이후 북한 문제에 대해 유연성으로 해석될 만한 조치를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카지아니스 국장은 트럼프 행정부 내에는 북한 문제에 대해 여러 다른 목소리와 의견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My sense of the administration is there's many different voices and many different opinions when it comes to North Korea. I mean, you've got a hawkish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나 존 볼튼 전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 등이 이끄는 매파는 북한과의 협상에 매우 회의적이고 북한이 어떤 합의도 위반하고 속이며 거짓말할 것이라고 보는 반면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처럼 좀 더 합리적인 부류도 있다는 설명입니다. 카지아니스 국장은 북한이 추가 정상회담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일각의 분석에 대해선 북한이 분명 트럼프 행정부에만 정치적 이득이 있는 정상회담을 원하진 않을 것이라고 일부 공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상황이 1990년 중반 이래 최악이란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며 현재 북한은 국제사회의 최대 압박으로 야기된 경제 불안과 농업 문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등 내부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내부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북한 입장에선 미국과의 대화가 필요한 시점이란 겁니다. 카지아니스 국장은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과 가까운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이번 기고문에서 언급된 소식통이 아니며 기고문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았다고 카지아니스 국장은 밝혔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 재무부는 아랍에미리트의 제조업체가 미국 금융기관을 통해서 북한과 거래를 진행해 미국의 독자 대북 제재를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업체는 2018년에 중국 등 제3국의 위장회사를 통해 담배 필터를 북한에 여러 차례 불법 수출했습니다. 지라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재무부 산하 해외 자산 통제실은 16일 아랍에미리트 UAE의 제조업체 에센트라 FGE가 대북 제재 위반 혐의와 관련해 벌금을 납부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업체가 기만적 관행을 이용해 중국 등 제3국의 위장회사를 통해 담배 필터를 2018년 여러 차례 북한으로 불법 수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미국 은행의 두바이 지점에 있는 자사의 계좌를 통해 제품 선적 대금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며 이는 대북 제재 이행과 관련한 연방 규정 다수를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적시했습니다. 해외 자산 통제실은 제3국의 기관과 개인이더라도 미국의 제재 대상 국가, 기관, 개인과의 상업활동 과정에서 미국 금융기관을 거치거나 이를 통해 거래할 경우 미국 독자 제재 위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미국 금융기관을 통한 불법 거래 과정도 자세히 공개하며 에센트라 FGE가 대북 제재 이행 규정을 위반한 대략적인 상업적 가치가 미화 33만 3,272달러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에센트라 FGE의 담배 필터 제조와 대북 수출 수익금은 2018년 9월부터 12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이 업체가 보유한 미국은행의 해외 지점 계좌로 입금됐습니다. 또 총 세 차례의 전신 송금 중 한 차례는 미화로, 나머지는 제3국 통화로 거래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미 재무부는 에센트라 FGE가 미국 개인 법인이 관여했을 경우 금지됐을 수출 거래를 촉진한 점에서 대북 제재 이행 적용 연방 시행령에 명백한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은행 지점 등 미국의 개인 법인이 직간접적으로 북한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게 만든 점에서 대북 제재를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미 재무부는 에센트라 FGE가 명백한 대북 제재 위반에 따른 잠재적 민사 책임 배상의 근거에 벌금 66만 5,112달러를 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무거운 벌금을 부과한 주요 근거 중 하나로 이 업체가 미국의 외교정책 목표를 크게 훼손했다는 점을 적시했습니다. 이 업체가 담배 제품과 결합되는 상품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개인 법인이 북한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미 재무부는 또 이 업체의 직원들이 담배 필터의 대북 수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도 무거운 벌금 부과의 주요 요인으로 지적했습니다. 이 업체는 수출 대상자가 북한이라는 점을 숨겨달라는 북한 측 요청을 수용했고 복수의 제3국에 위치한 위장회사들이 계약 당사자로 또 배송 수령자가 중국에 위치한 단체로 적시된 계약서에 동의했습니다. 또 북한이 최종 수출 목적지라는 점을 인지한 채 중국으로 배송되는 담배 필터 봉에 관한 추가 주문을 받은 점도 밝혀졌습니다. 미 재무부는 이 업체의 직원들이 북한과의 연계를 숨기고 제3국의 위장회사와 거래를 하는데 합의함으로써 의도적으로 대북 제재 규정을 위반했다고 적시했습니다. 브이 뉴스 지다켬입니다.
북한은 중대한 인권 유린을 자행하는 나라 중 하나라고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이 밝혔습니다. 인권을 인간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로 강조하면서 미국의 외교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16일 국무부 산하 양도할 수 없는 권리에 관한 위원회가 보고서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전 세계 독재 정권들이 매일 중대한 인권 유린을 자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In Zimbabwe, Iran, Russia, Burma, China, North Korea.
폼페오 장관은 북한을 니카라과와 베네수엘라, 짐바브웨, 이란, 러시아, 버마, 중국과 함께 중대한 인권 유린을 자행하는 나라로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미국의 외교 정책에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t is clear that unalienable rights are central to who we are as Americans. But here's where I come in as Secretary of State.
양도할 수 없는 권리는 미국의 정체성에서 핵심이며 미국 외교 정책의 기조가 되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해 7월 미국의 외교 정책에서 인권의 역할을 검토하게 하기 위해 양도할 수 없는 권리에 관한 위원회를 설립했습니다. 이 위원회는 미국 건국의 기본 원칙과 1948년 발표된 세계 인권 선언에 근거해 국무장관에게 인권에 관한 권고를 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날 위원회가 공개한 보고서 초안에서 나라별 인권 유린 사례는 적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중국의 경우 신장 위구르 지역의 이슬람교도에 대한 인권 침해와 홍콩 민주화 시위에 대한 억압을 사례로 제시했습니다. 보고서는 중국이 러시아와 더불어 국내적으로 억압 정책을 펼칠 뿐 아니라 자국의 전제적인 정치 형태를 국제적으로 선전하려는 시도를 활발하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개발 도상국의 독재자들이 대규모 감시와 반대에 대한 억압을 허용하고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중국의 통치 형태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미국의 전통적이고 가까운 동맹들, 특히 유럽의 일부 동맹국이 인권 문제와 관련해 중국과 러시아에 반대하기보다는 상업적 이유에서 두 나라를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미국이 외교 정책에서 인권을 적극 옹호하는 것이 시급하다면서 다른 나라들과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이 다른 나라의 모범이 되는 게 중요하다면서 다양한 종교와 인종, 문화가 공존하는 가운데 시민들이 어우러져 사는 권리를 존중하는 사회로서의 본보기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규입니다.
영국 정부가 올해도 북한을 인권 우선 대상국으로 지정했습니다. 북한 정권이 주민들 삶의 거의 대부분을 통제하는 등 심각한 인권 상황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현철 기자입니다.
영국 외교부는 16일 발표한 2019 인권과 민주주의 보고서에서 북한을 인권 우선 대상국 가운데 하나로 지정했습니다. 북한은 영국 외교부가 인권 상황이 열악한 나라들을 인권 우선 대상국으로 지정하기 시작한 2016년부터 올해까지 5년 연속 이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북한 외 중국과 러시아, 이란, 이집트, 미얀마, 리비아 등 29개국이 올해 인권 우수한 대상국으로 지정됐습니다. 영국 외교부는 보고서에서 지난 한 해 동안 심각한 북한의 인권 상황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정권이 주민들의 삶의 거의 모든 측면을 계속 통제하고 있고 국가에 저항하는 사람은 수감되거나 심지어 죽음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북한 헌법은 종교와 표현,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주민들이 이와 관련한 어떤 자유도 누리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당국은 인권 유린 의혹을 계속 부인하면서 인권 전문가들의 접근을 거부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아울러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나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과의 협력도 계속 거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영국이 2019년에 다양한 국제무대에서 북한의 인권 기록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해 5월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 인권에 관한 보편적 정례 검토 UPR에서 북한의 강제노동 이용 중단과 고문방지협약 가입, 모든 감시와 검열 중단 등을 촉구했다며 하지만 북한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영국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지난해에는 안보리 결의 2397호에 따른 북한 국정노동자 송환과 관련해 모든 유엔 회원국들에게 충실한 의무 이행을 촉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보고서는 영국이 북한과의 양자관계를 이용해 북한 정부에 지속적으로 인권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대북전단 살포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한국 내 탈북민 단체가 국제인권단체와 함께 유엔에 한국 정부에 대한 진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정부는 전단과 물품을 북한에 살포한 탈북민 단체 두 곳에 대해서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입니다.
대북전단 살포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한국 내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가 국제인권단체들과 함께 한국 정부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상학 대표의 법률 대리인인 이헌 변호사는 17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박 대표가 국제인권단체들과 소통하면서 이 같은 작업을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통일부가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 등 두 개 탈북민 단체에 대해 전단과 물품을 북한에 보내는 행위를 금지한 조치가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국제사회에 정식으로 묻겠다는 취지입니다. 이헌 변호사입니다.
이러한 공권력의 행사가 북한 당국에 비굴하게 굴종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우리 국민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국제사회가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반드시 이에 대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게 이제 기본적인 입장이에요.
박 대표는 이를 위해 미국 내 북한인권단체들이 연대한 북한자유연합의 수전 숄티 대표와 그레그 스칼라튜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 토르 할보르센 인권재단 대표 등에게 협조를 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숄티 대표는 주미 한국대사관을 통해 문재인 한국 대통령에게 15일자로 보낸 서한에서 한국 정부는 북한 정권을 비판하는 내용을 담은 전단을 풍선을 통해 북한 주민들에게 보내는 활동과 같은 인권 활동을 공격할 것이 아니라 표현의 자유라는 행위로서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할보르센 인권재단 대표도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박상학 대표가 기소될 경우 유엔에 한국 정부를 제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조혜실 한국통일부 부대변인은 17일 정례 기자 설명회에서 남북 간 긴장을 초래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대북 전단 살포 행위는 중단돼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북한 주민의 알 권리 보장된 인권 증진을 위한 노력은 남북 간 긴장을 유발하지 않고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조 부대변인은 이어 대화와 협력을 통해 북한 주민들이 외부 세계를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이 좋은 예가 될 수 있다며 유엔 등 국제사회도 남북 간 대화와 협력이 한반도의 평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북한 인권 증진에 기여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정부는 이날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 등 두 개 탈북민 단체에 대한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통일부는 두 단체의 소명 내용과 관련 증거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이들 단체의 전단과 물품의 대북 살포 행위가 법인 설립 목적 이외의 사업에 해당하고 정부의 통일 정책이나 통일 추진 노력을 심대하게 저해하는 등 설립 허가 조건을 위배했고 접경 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는 등 공익을 해쳤다며 법률상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인 설립 허가가 취소됨으로써 이들 단체들은 지정 기부금 단체 지정이 취소돼 기부금 모금이 어려워지게 됐습니다. 또한 각종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박 대표 측 이현 변호사는 통일부의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한국경찰은 박상학 대표와 박 대표의 동생인 박정호 큰샘 대표에 대해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앞서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 5월 31일 경기 김포시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북한 체제를 비난하는 내용을 담은 대북전단 50만 장과 1달러짜리 지폐 2천 장, SD카드 1,000개를 대형 풍선 20개에 실어 북한 측으로 살포했습니다. 또 큰샘은 5월 29일까지 총 100회에 걸쳐 쌀을 담은 페트병을 인천 앞바다에 띄워 북한으로 보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박병석 한국 국회의장이 북한에 남북 국회회담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북한의 대남 공세로 교착상태에 놓인 남북 관계에 새로운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서울에서 김한영 기자입니다.
박병석 한국 국회의장은 17일 72주년 제헌절 기념식 경축사에서 북한의 남북 국회회담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박 의장은 한반도 운명의 주체는 남과 북이라며 이를 위한 첫걸음으로 이 같은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나는 국회의장으로서 북측 최고인민회의 대표에게 남북 국회의담을 개최할 것을 공식 제의합니다. 나는 국회의장으로서 북측 최고인민회의 대표를 언제 어디서든 만나 마음을 열고 남북관계와 민족 문제를 진정성 있게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박 의장은 남북 국회회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의 의지를 천명하고 남북관계를 법적,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방안을 찾아내자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방역과 보건, 의료, 농업, 산림 분야 그리고 남북철도와 도로협력 등 민족의 안전과 공동번영에 대한 제도적 방안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 의장의 제안은 전날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국회 연설에 대한 호응으로 풀이됩니다. 문 대통령은 16일 21대 국회 개원식 연설에서 남과 북이 합의한 전쟁 불용과 상호 간 안전보장, 공동번영의 3대 원칙을 함께 이행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역대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들의 제도화와 사상 최초의 남북국회회담이 21대 국회에서 꼭 성사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통일부는 박 의장의 제안과 관련해 북한이 응할 경우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혜실 통일부 부대변인은 17일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남북의회협의에 따라 국회회담이 추진될 경우 정부는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국회회담 제안과 관련해 북한에 따로 전달한 게 있느냐는 질문엔 아직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한국의 국회에 해당하는 북한의 기관은 최고인민회의입니다. 현재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의장은 박태성, 부의장은 박금희, 박철민이 각각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집권 초기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을 겸했지만 지금은 대의원 자리를 내놓았습니다. 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지난해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습니다. 한국 내에선 남북 정상 간 합의 이행을 요구하며 당국 간 대화에 나서지 않고 있는 북한이 국회회담 제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적다는 의견과 경제난이 심각한 북한이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국회회담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 등 엇갈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한 관련 화제성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 풍경입니다. 요리사 출신 탈북민의 평양만두가 미국에 사는 한인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평양 1급 요리사로 북러 합작 식당에서 요리를 도맡았던 탈북 남성이 미국에서 만두 사업을 시작한 사연을 장양희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미서부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 거주하는 50대 탈북 남성 박명남 씨. 박명남 씨는 요즘 미국에 온 지 18년 만에 가장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아침에 한 7시 나갈 때도 있고 8시에 나가가지고 준비를 하죠. 준비를 해가지고 만들어서 냉동을 시켜야 되니까 물론 생만두도 있지만 막만두는 생만두로 하는데 위주로. 근데 나머지는 냉동만두도 있으니까 보관하고 먹어야 하니까. 그래서 그 작업이에요. 뭐 계속 똑같은 작업. 딜리버리도 해줘야 되고 평균 한 17시간, 18시간 정도는 있어야죠.
용돈벌이로 만들어 온 평양식 만두로 창업을 하게 된 겁니다.
만두는 조금씩 팔았었는데 그전에 뭐 용돈벌이로 하고 뭐 사람들이 해달라고 했었는데 정식으로 가게는 뭐 진짜 말 등 떠밀리다시피 해가지고 이번 달에 시작했지 7월 3일인가 뭐 일주일 한 열흘 됐나.
주변의 권유는 늘 있었지만 결정적으로 마음을 먹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올해 21살인 아들의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난 2018년 미국 16개 대학에서 미식 축구 특기 장학생 합격 통지서를 받았던 박 씨의 외아들 박민호 군은 미시간주 헤일즈 대학 전액 장학생으로 입학했습니다. 당시 19살이었던 민호 군은 VOA에 팀 내 자신의 역할은 쿼터백과 러닝백을 상대 팀의 수비수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I play offensive line and defensive line. So offensive line is you protect the guy throwing the ball.
민호 군은 당시 미식축구 선수가 되기 위해 체중을 130kg까지 늘렸고 100kg 무게의 역기를 들어올려 면접관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러나 대학 진학 후 심한 허리 부상을 입었고 그동안 치료를 받아오던 민호 군은 어려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미식축구를 그만두기로 한 겁니다. 민호 군은 이후 체중을 50kg 감량하고 대학 진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몇 군데 대학으로부터 입학 허가서를 받아놓고도 입학 시기를 미룰 수밖에 없는 상황.
얘가 치르신 분이 그러니까 한 푼도 지원해줄 수는 없대요. 회사 그런 거잖아요. 그것도 안 되고 다 그러니까 뭐 아무 혜택을 못 받으니까 학비 때문에 급증 받아놓으면 보낼 수가 없고요. 본인들도 맛있겠지만 뭐 앞진이 칼리지 계속 다니라 이게 뭐 들어가면 3학년이니까 대학 편입하니까 국민도까지는 좀 참아라 해서.
민호 군은 미국의 불법 체류 청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인 다카에 해당합니다. 박명남 씨는 미국에 와서 최근까지 망명 허가 신청을 이어오다 올해 신청서가 거부당했고 망명 신청자들이 2년간 유지하는 노동 허가는 내년에 만료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박 씨는 아들이 대학에 들어갈 수는 있지만 특기 장학생이 더 이상 아닌데다 정부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신분이 아니라고 진학을 미룬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공짜로 운동 장학금 받고 갔을 땐 뭐 그렇게 학비가 중요한지 몰랐어요, 솔직히. 근데 정작 닥쳐오니까 와, 이 학비가 장난 아니구나 하는 생각에 좋은 대학 한번 다녀보고 싶게 하는 건데 대학 한번 졸업하고 그리고 목적은 제가 성취를 해야 되니까 그거 하나만은 꼭 하고 싶어가지고.
세 살 난 아들의 손을 잡고 미국 땅에 오면서 아들이 세계 최강국 미국에서 꿈을 이루고 살길 바랬던 박명남 씨. 몸이 아파서 일을 하지 못했던 상황에서도 아들을 돌보는 일에는 게으름을 피워본 적이 없었습니다. 형제도 친척도 없는 아들이 안쓰러워 늘 부모로서 미안한 마음을 갖고 산다는 박 씨는 스스로 창업한 평양만두 사업에 조심스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박 씨는 감사하게도 개업 첫날부터 주문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말합니다. 광고라고는 자신의 페이스북이 전부지만 그새 입소문을 타 널리 알려졌다는 겁니다.
멀리서도 오시고 저 일부러 찾아와서 그걸 또 투고해가지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다 그러더니 인터넷 봤다고 하면서 뭐 누가 올려놨는데 누군지 모르는데 그거 보고 왔다, 그거 보고 전화했다 하고 연락을 오니까 누군지는 참 모든 분들께 감사한 거죠. 뭐 맛있다고 칭찬해 주니까. 다행히도 컴플레인이 없어요. 컴플레인이 없고 칭찬하는 게 인터넷에 자꾸 뜨니까 근데 입소문이 자꾸 나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니까 뭐 보람도 느끼죠. 고맙죠. 근데 힘들지도 하지만 보람도 느끼고 그래요.
30만여 명의 미국 내 한인 여성들을 회원으로 둔 정보 공유 온라인 사이트 미스 USA 식당 후기 페이지에 박 씨의 평양만두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김모 씨는 평양만두 사진과 함께 다음에 또 주문하려고 한다며 장소와 전화번호를 공유했습니다. 김 씨의 공유 게시물 아래로 10여 명이 댓글을 올렸는데요. 아이들이 더 좋아한다, 담백하다, 장거리 주문이 가능한지 등 소감을 나누고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다른 만두와 다르게 고기 냄새가 나지 않는다는 후기도 있는데요. 박 씨는 특별한 비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북한 음식은 원재료의 맛을 살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며 재료의 궁합을 잘 아는 것이 맛의 비결이라고 말합니다.
음식이라는 게 궁합이죠. 궁합이 맞아야 되죠. 그러니까 양념과 기본 재료가 궁합이 맞으면 될수록 이면 천년정미료를 사용하죠. 그러니까 천년정미료로 맛있게 마늘, 파 이런 거. 단순하면서도 간단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맛을 내려면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되는 줄 아는데 단순하게 생각하면 궁합만 잘 맞추면 최고의 맛을 낼 수가 있거든요.
최선의 맛과 건강을 생각하며 만두를 빚는다는 박 씨는 정육점이었던 가게 조건이 매일 신선한 재료로 다량의 만두를 공급할 수 있게 한다고 설명합니다. 평양 1급 요리사 자격증을 가진 북한 음식 전문 요리사로 1990년대 초 러시아 사할린의 북러 합영식당에 투입됐던 박 씨에게는 북한 음식에 대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북한 음식은 굉장히 과학적이에요. 북한은 공산국가다 보니까 다의 레시피도 통일됐고 교육 방식도 다 하나로 통일됐기 때문에 왜 이 음식이 몸에 들어가서 맛있고 그다음에 건강에 좋은지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요리사 보고 방의사라 그래요. 중의사, 절반은 의사가 된다. 인체에 들어가서 이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하고 맛에서 어떤 변화가 오는지를 과학적으로 가르치고 시켜요. 북한은 원자재의 맛을 살리라는 게 기본 원칙이에요. 고기는 고기 맛을 살려야지 이게 양념으로 때려놓는 게 아니고.
박 씨의 평양만두에 대한 한인사회의 관심은 다양합니다. 만두를 사 먹는 고객뿐 아니라 여러 명의 한인들로부터 동업 제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미 서부 지역 식품유통 사업가인 한인 프란치스 김 씨는 박 씨와 미 주류 사회를 대상으로 한 사업 구상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20여 년간 미국 사회를 대상으로 식품 유통회사를 운영하며 여러 개의 식당을 소유한 김 씨는 북한 음식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던 중 박 씨를 알게 됐습니다.
북경이나 이런 동남아시아는 그 이북 식당이라고 있어요. 편의 식당이라고. 근데 네. 미국은 아직 없는데 제가 그런 음식에 좀 관심이 있어서 알아봤는데 주인이 또 박 선생님 아신다 그래가지고 그 소개받아서 제가 그분의 음식을 좀 맛을 보고 음식 자체가 굉장히 깔끔하고 또 그런 음식들하고 소개하는 게 어떨까. 기존에 제가 있는 식당에서의 어떤 메뉴를 이용한 그 박 선생님 도움을 좀 받아볼까.
김 씨는 현재 영업 중인 식당에서 평양만두로 새로운 메뉴를 개발해 호응을 얻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박선생이 만든 평양만두로 나청만두를 저희가 만든 빵가루를 입혀서 새롭게 새로 만두로 튀김만두로 좀 바꿔놨어요. 네, 그걸 지금 판매하고 있는데 관심이 많이 있어 하더라고요.
김 씨는 미국 사회에서 평양만두가 시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미 주류 사회에 다른 북한 음식도 소개하길 희망했습니다.
한국 김을 미국 마켓에 유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 음식을 소개하는 그 여러 가지 제가 지금 방법도 생각하고 있는데 김치도 각 도별로 뭐 강원도 김치, 전라도 김치 다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북한 김치도 좀 소개했으면 어떨까. 그리고 만두도 굉장히 미국 애들한테 인기가 많은데 북한 만두 독특하거든요. 사이즈나 맛이.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될까 해서 그때는 한국 시장에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좀 더 모디파이 할 케이스 모디파이 하고 퓨전으로 좀 바꿀 케이스는 바꿔보면서
미 서부 오렌지 카운티 상공회의소 회장인 프란체스 김 씨는 새롭게 출발한 지역 소상인들을 돕는 것도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개업 2주 만에 과분한 관심을 받고 있다는 박명남 씨는 사업에 대한 법률 지식이 부족하고 신분도 불안정해 우려가 없지 않습니다. 또 한국에서 음식점을 차리고 크게 성공해봤기에 욕심 없이 남에게 피해주지 않고 아들 대학 보내고 새 식구 먹고 살면 된다고 말을 아낍니다.
아직까지는 모르겠어요. 시간이니까. 근데 좀 노력해서 좀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야겠죠. 그래서 지금 너무 감사하고 좀 잘 돼서 제가 인생 살면서 할 느낌이 겸손하고 감사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그렇게 살려고 세상 모자란데도 혼자 똑똑한 척 하면서 살아와가지고.
BOA 뉴스 장량입니다.
Voice of America,
VOA.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지역의 자세한 오늘 날씨 살펴봅니다. 북한 쪽 오늘은 가끔 구름 많이 끼겠고 개성과 강원도 평강 지역 오후 한때 5에서 20mm 정도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지역별 자세한 날씨입니다. 평안남북도 지역 구름 많이 끼겠고 평북 지역은 오후에 맑아집니다. 양덕의 아침 최저가 18도, 평양이 20도에서 시작됐고 낮 최고 기온은 29도에서 31도 사이입니다. 자강도 구름 많거나 흐립니다. 아침은 19도, 20도에서 시작되고 낮 최고 기온은 희천이 31도, 강계 32도, 중강은 34도입니다. 황해남북도 지역 신계만 하루 종일 흐리고 나머지 맑겠습니다. 개성에 오후 한때 소나기 있습니다. 해주의 아침 최저 21도, 사리원 20도, 낮 최고 기온은 27도에서 31도입니다. 강원도 원산과 장전은 맑겠습니다. 평강에 구름 많고 오후 한때 소나기 내립니다. 원산의 아침 최저는 19도, 장전 18도, 낮 최고 기온은 25도에서 29도 사이입니다. 함경남북도 지역, 함흥과 신포, 운기, 선봉 지역은 오전에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9도에서 20도, 낮 최고 기온은 23도에서 25도입니다. 양강도 흐리거나 구름 많이 끼겠고, 풍산 김영권의 낮 최고 기온은 26도, 해산은 32도까지 오릅니다. 동해상 대체로 맑겠고 서해도 맑겠습니다. 동해 북부 해상의 물결이 0.5에서 1m를 일겠습니다. 7월 15일 토요일 VOA 아침 방송 순서 모두 들으셨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 국무부와 재무부, 상무부, 국토안보부는 최근 신장 위구르 자치구나 중국에서 강제노동 혹은 인권유린에 연루된 기업과 공급망을 맺지 말라는 내용의 사업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2017년 4월부터 중국은 위구르와 다른 무슬림 소수민족을 대상으로 강제노동과 감금, 산하제한 같은 조치를 광범위하게 벌여왔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강제 노동은 신장 자치구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중국 전역에 걸쳐 이루어져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번 경고는 미국 기업들에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형태의 인권 유린과 관련된 공급망에 연루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중국 정부가 신장 지역에 행하는 감시 활동 장비 개발에 관여한 기업에 연루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신장 지역의 물자나 노동력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또 중국 여타 지역의 강제 노동과 관련된 공급망에 연루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가장 흔하게 벌어지는 것은 위구르나 다른 소수민족 감금시설 건설을 맡아 인권을 유린한 중국 기업 공급망에 연계되는 것입니다. 또 강제수용소 인근에서 생산설비를 건설한 중국 기업도 주의해야 합니다. 미 국무부의 키스 크라치 경제성장 에너지 환경 담당 차관은 미국 경제 지도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기업의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크라치 차관은 서한에서 오늘날 이것은 인권 유린을 거부하고 관계자와 거래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며 폼페오 국무장관이 말한 대로 이는 정권의 탄압 수단을 옥죄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크라치 차관은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미국 기업들에게 거래를 하는 중국 기업들이 소유주가 누구이고 누구와 어떤 거래를 하는지 꼼꼼히 분석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크라치 차관은 서한에서 나는 미국 기업들이 신장 지역의 탄압과 관련된 어떤 연계도 거부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인데다 자칫 연계될 경우 심각한 법적, 사업적 위험이 뒤따르게 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의 세계 뉴스입니다. 중국과 러시아 외무장관이 미국의 일방주의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과 세르게이 러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17일 전화통화를 가졌습니다. 왕이 외교부장은 미국이 중국에 대한 정책에서 냉전체제의 사고방식을 되살리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러브로프 외무장관도 러시아는 국제사회 현안에서 미국의 일방주의에 반대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는 17일 서방국들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연구 자료를 훔치려 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국보펀드의 키릴 데미트리예프 대표는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러시아는 이미 영국의 제약업체 아스트라케네타사와 러시아의 백신 생산에 대한 잠정적인 합의에 도달했다며 이 합의가 마무리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서방의 기밀 자료를 훔칠 필요가 없다고 강조하며 러시아에 모두 제공될 것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의 고노다로 방위상은 17일 일본에 입국하는 모든 미군 병력에 코로나 바이러스 진단 검사를 실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고노 방위상은 이날 이같이 말하며 미국이 진단 검사 실시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고노 방위상은 무증상 감염이 많은 만큼 코로나 바이러스 진단 검사는 필수라며 일본에 오는 모든 미군 병력이 미국을 떠나기 전 예외 없이 진단 검사를 받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일본 정부에 따르면 17일 기준 오키나와 내 미군 부대 여러 곳에서 138명이 코로나 양성 반응을 보였으며 해병대 공군기지에서 73명, 한센 캠프에서 53명이 양성 반응을 보였습니다. 중국이 17일 미국산 프로파놀 수입품에 최대 264%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미국에서 수입되는 프로파놀 제품에 18일부터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반덤핑 관세율은 미국 다우 케미컬사의 254.4%, 그 외 기업들에는 264%대까지 적용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5일 선거대책본부장을 전격 교체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페이스북을 통해 빌 스테피언이 선거대책본부장으로 승진했다면서 교체 소식을 알렸습니다. 또 브래드 파스케일 전 본부장이 캠프에 계속 남아 자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AP통신은 최근 오클라호마주 툴사 집회에 예상보다 적은 6,200여 명의 군중만 모이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파스켈 전 본부장의 관계가 틀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의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대통령 후보 조 바이든 전 부통령에게 밀리고 있는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최근 퀸니피엑 대학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전 부통령이 52%의 지지율을 얻은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37%에 그치며 지지율 격차가 15%로 벌어졌습니다. 미국의 소셜미디어 트위터가 해커들이 약 130개의 유명인 계정을 목표로 해킹을 시도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트위터는 16일 오후 발표한 성명에서 해커들이 미 유명 정치인과 억만장자, 연예인 등의 트위터로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해킹 시도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사법당국은 이번 사건에 대해 해커가 암호화폐 사기 행각을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블록체인 기록을 공개하며 해커들이 10만 달러 이상 가치의 암호화폐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습니다. 해킹 계정 피해자에는 올해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을 비롯해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포함됐습니다. 트위터는 해커들이 개인 계정에 어떻게 접근했는지 계속 평가하고 있다며 해킹당한 계정 소유주들과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해당 조사는 미 연방수사국 FBI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16일 미국이 건국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이날 필라델피아 헌법센터에서 행한 연설에서 최근 미국의 핵심, 즉 삶의 방식이 공격을 받고 있다며 미국을 개선하는 등 대신 미국 건국 원칙에 대한 증오의 목소리가 퍼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노예들이 처음 미국에 들어왔던 1619년도에서 이름을 딴 뉴욕타임스 신문의 1619 프로젝트를 공격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미국의 건국 과정에서 노예들의 역할과 그 영향을 탐구한 작업입니다. 폼페오 장관은 뉴욕타임스 신문이 미국 건국 과정에서 노예 제도를 수용했다고 믿길 원한다며 이 신문이 미국은 오직 앞세대라는 마르크스주의 이념을 믿도록 선동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일부 사람들이 이 같은 잘못된 교리를 마음에 새기고 있다고 지적하며 중국 공산당이 이를 매우 기뻐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기 전부터 노예 제도가 이미 성행했다며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이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위해 싸웠기 때문에 미국인들이 현재의 권리를 누리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국의 건국 원칙은 초기 우리의 실패에 대한 엄숙함을 보여주는 기준이라며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과 연합군 장군들의 동상을 파괴하거나 제거하는 최근 인종차별 운동을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미국의 건국 원칙으로 복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남중국해에서 미국과 중국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이달 두 번째로 항공모함 두 척을 남중국해에 배치했습니다. 니미츠호의 짐커크 사령관은 17일 성명에서 니미츠와 레이건 항공모함은 국제법이 허용하는 곳이라면 어디든 남중국해에서 활동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지훈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은 중파 1566kHz로 저희 VOA 방송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